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미얀마에 대한 경제 제재를 완화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17일 미얀마 국영은행과 기업 등 10곳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는 등 대미얀마 제재 내용을 수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미국인들은 기존 제재 대상 은행, 기업 등과 거래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미얀마에 거주하는 미국인들 역시 미얀마 금융기관을 통한 금전 거래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재무부는 미얀마 군부와 연관된 기업은 새 제재 대상으로 추가했습니다. 애덤 수빈 재무부 테러 금융정보 담당 차관 대행은 성명을 통해 미얀마는 지난 1년간 선거를 실시하고 평화롭게 민주화된 정부로 전환됐다면서 우리의 이번 조치는 미얀마 정치 상황과 경제 성장에 대한 강력한 지지 의사를 보여주는 한편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사람들에겐 그들이 행동을 바꾸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얀마는 지난해 11월 역사적인 총선거를 통해 5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민주적인 정권 교체를 이뤘습니다. 이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의 대미얀마 정책도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그러나 미얀마 정부에 대한 군부의 영향력과 로힝야족 등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 정책에 여전히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라크에서 최소 4건의 폭탄 테러가 발생해 60여 명이 숨졌습니다. 이라크 당국에 따르면 17일 북부 바그다드의 알샤하브 지역의 한 시장에서 자살 폭탄 테러로 34명이 사망하고 최소 7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또 비슷한 시각 바그다드 남부 라시드 지역에서도 차량 폭탄 테러로 6명이 사망자와 22명이 부상자가 났고 사드르시에서도 같은 방식의 폭발이 일어나 19명이 숨지고 21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하비비아 지역 동북부에 위치한 한 음식점에서도 테러로 인해 9명이 사망했습니다. 현재까지 알샤하브 지역에서 일어난 폭탄 테러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인 ISIL이 자행했다고 밝혔지만 나머지 3건의 테러에 대해선 배후를 자처하는 세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라크 당국은 ISIL이 4건의 테러를 일으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이 리비아의 국제공인정부에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 등에 맞서 싸울 무기를 공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고위관리들은 16일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 유엔이 지원하는 리비아의 파예즈 알 사라지 정부에 유엔 무기 금수 해제를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사라지 정부를 무장시키는 것은 정교한 균형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라지 리비아 총리는 유엔 안보리에 리비아 정부가 원하는 무기 목록을 곧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리비아는 지난 2014년 중반부터 수도 트리폴리를 민병대가 장악해 자신들만의 정부를 세우고 의회는 동부 지역으로 몰아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군이 아프리카 지역에 제2의 기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사령부의 마크 치들 대변인은 17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VOA와 만나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군은 아프리카 내 11개 후보지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지만 이들 후보지가 어딘지는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치들 대령은 나이지리아가 후보지는 아니라는 사실만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미군은 동아프리카 국가인 지부티에 기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소말리아와 카메룬에는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 정부에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16일 전화통화를 통해 대만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왕이 부장은 케리 장관에게 미국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견지하고 중미 간 세계 공동성명을 엄수하면서 대만 문제에 대한 적절한 처리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정상들이 회담을 갖고 나고르노 카라바크를 둘러싼 영토 분쟁 해소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양국은 16일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 미국과 러시아, 프랑스 외무장관의 중재로 회담을 가졌습니다. 앞서 지난달 나고르노 카라바크에서는 양측 간 심각한 무력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양측에서는 군인 75명이 숨지고 일부 민간인도 희생됐습니다. VOA 세계 뉴스 함재합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5월 18일 수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주요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이란 등 중동의 민간 기업이 비용 절감을 위해 북한 국적의 선박을 이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북한도 이를 통해 외화 벌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자국민들에게 북한 여행을 자제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부당한 이유로 체포, 구금될 위험이 높아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의 석방을 위해 캐나다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캐나다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북한에서는 맑은 하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아침 최저기온은 2도에서 17도, 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31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워싱턴 뉴스광장 첫 소식입니다. 이란 등 중동의 민간 기업이 비용 절감 등을 목적으로 북한 국적을 취득한 선박을 이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북한 당국도 이를 통해 외화 벌이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BOA에 의해 이란과 이라크, 소말리아 등을 운항한 것으로 확인된 북한 국적 선박 데니조호와 알 이만호, 바산트, 예크타호가 실제로는 중동의 민간 기업이 소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일본의 교도통신은 16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외화벌이를 목적으로 선박 국적 비즈니스를 최근 몇 년간 중동에서 전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이란과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의 민간 기업이 소유한 선박 세척이 북한 국적을 취득했고 올해 3월에는 또 다른 세척의 민간 선박이 편의 취적, 즉 선박을 제3국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북한 국기를 달았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이 정기적으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고 통신은 밝혔습니다. 선박 등록료와 세금 등을 저렴하게 설정해 해외 선주들로부터 돈을 거둬들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난 3월 북한이 핵실험 등으로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는 북한 선박의 해외 등록을 금지하는 것과는 별도로 해외 선박의 북한 국적 취득 역시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들 중동 선박 회사의 북한 국적 취득이 명백한 제재 규정 위반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현재 북한 해사 감독국은 웹사이트까지 만들어 해외 선박들이 북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련 내용이 한글은 물론 영문으로도 여러 페이지에 거쳐 상세하게 게재돼 있고 추가 문의를 위한 해사 감독국 실무자들의 연락처도 나와 있습니다. BOA는 지난 3월 북한 해사감독국 측에 이메일을 보내 해외 선박의 북한 국적 취득 사례와 절차 등을 문의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한편 이들 북한 국적 선박들은 여전히 중동 지역에서 활발히 운항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박의 실시간 위치를 보여주는 민간 웹사이트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16일 현재 알 이만호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항구를 떠나 아프리카 수단으로 향하고 있었고 예크타호 역시 페르시안만에서 이라크 쪽으로 이동을 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데니즈호는 이란의 부시에르항에서 이틀째 정박한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이 리용호 외무성 부상을 새 외무상에 임명했다고 AP통신이 17일자로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은 전날 영국 정부에 리용호 부상이 외무상이 됐다고 통보했습니다. 올해 60세인 리용호는 평양 외국어대학교 영어학부를 졸업했고 외무성 과장과 주영 대사를 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90년대 초부터는 핵협상에 참여했고 2011년에는 육자회담 북측 수석대표를 맡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2012년 3월에는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반도 토론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관측통들은 기존 외무상인 리수용이 노동당 국제담당 부위원장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자국민들에게 북한 여행을 가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부당하게 체포되거나 억류될 위험이 높아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미국 시민이 북한 여행 시 체포돼서 장기간 구금을 당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국무부는 16일 갱신한 북한 여행 경보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미국 시민들에게 모든 형태의 북한 여행을 피하라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미국에서는 범죄로 간주되지 않는 행동들에 대해서도 부당하게 가혹한 형량을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10년간 적어도 14명의 미국 시민이 북한에 억류됐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개인적으로 방문한 사람뿐 아니라 단체 관광객의 일원으로 방문한 사람들도 억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단체 관광객의 일원이거나 관광 안내원을 이용해도 북한 당국의 체포나 구금을 피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관광업체들이 미국 시민의 억류를 방지하거나 억류 미국인을 석방시키기 위해 기울인 노력이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 같은 북한 여행 경보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들어가기로 결정할 경우 사생활 보호의 예외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USB 드라이브나 CD롬, DVD, 휴대전화, 노트북 컴퓨터 등 모든 전자장비는 검열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국무부는 특히 북한 정권이나 지도자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매체를 소지하는 것은 장기간의 노동 교화형과 무거운 벌금으로 처벌되는 범죄 행위로 간주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베 씨는 본의 아니게 컴퓨터 하드드라이브를 소지한 채 북한으로 들어갔다가 당국에 적발돼 15년 노동 교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밖에 국무부는 북한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뿐 아니라 김일성이나 김정일에 대한 무례한 언행과 종교활동이나 개종행위, 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은 정치활동, 승인받지 않은 장소에서의 사진 촬영과 허가받지 않은 주민들과의 대화와 환전, 물건 구입 등도 모두 범죄로 간주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북한에는 두 명의 미국인이 구금돼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3월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에게 15년 노동 교화형을 선고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한국계 미국인 김동철 씨에게 10년 노동 교화형을 선고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올해 들어 중국 선양 총영사관에 모두 6명의 한국 국민이 연락이 두절됐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이 가운데 2명은 현재까지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해외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망명 이후 특히 북한과 중국 접경 지역에서 북한에 의한 한국 국민의 테러와 납치 가능성이 있다는 첩보에 따라 선교단체와 언론사, 일반 국민들에게 방문을 자제하거나 방문 시에 각별한 신변 안전을 당부하는 문자 메시지나 공문을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특히 한국 외교부 한동만 제외동포 영사대사는 어제 국내 여행사 간담회를 소집해 북한과 중국의 접경지역 내 위험지역을 방문하는 여행상품의 판매를 자제해줄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북한에서 인도주의 지원 사업을 하다 체포된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가 무기노동 교화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데요. 이 캐나다에서는 임 목사의 석방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캐나다 총리가 김정은 제1위원장에게 직접 서한을 보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나다 최대 방송인 CBC는 15일 북한에서 무기노동 교화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임현수 목사의 석방에 대해 캐나다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방송은 캐나다 정부의 임 목사 석방 노력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임 목사에 대한 영사 접촉을 두 번 했고 가족들에게 영사 지원을 지속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밝히고 있지 않고 성과조차 거의 없다는 지적입니다. 임 목사 억류에 정통한 소식통들은 캐나다 정부가 너무 조용하다면서 적극적인 개입과 압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방송은 전했습니다. 소식통들은 특히 영사 접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미국이 과거 북한에 억류된 자국민 석방을 위해 시도했던 개입과 압박을 캐나다 정부도 펼쳐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한 소식통은 쥐스탱 트레이더 총리가 임 목사의 석방과 서면을 요청하는 서한을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에게 직접 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캐나다 고위 관리가 평양을 방문해 북한 수뇌부와 직접 협상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만이 임 목사 석방을 직접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만큼 이런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임목사 가족의 요청으로 구명 노력을 펼치고 있는 스타크웰 데이 전 내각 장관 역시 트뤼더 총리가 평양에 서한을 보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북한에 2년간 억류됐다 풀려난 뒤 최근에 비망록을 펴낸 케네스 베시 역시 CBC 방송에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노력이 임목사의 석방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캐나다가 북한의 체면을 세워주며 협상하길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캐나다 정부는 이런 노력이 자칫 북한과 국제사회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인권유린에 대응해 대북교류를 대폭 제한하는 제한적인 관여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CBC 방송은 하지만 일부 소식통들은 캐나다가 기존의 대북정책을 바꾸지 않고도 임목사 석방을 위해 타협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캐나다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임현수 목사는 신도가 수천 명으로 캐나다 최대 도시인 토론토 수도권 최대 한인교회 가운데 하나인 큰빛교회 담임 목사를 맡고 있습니다. 임 목사는 특히 지난 1997년부터 18년간 북한을 100회 이상 드나들며 북한 주민들을 위해 대규모 인도주의 지원 사업을 펼쳐왔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말 라선에서 평양으로 향하던 중 억류됐고 11개월 만인 12월 국가 전복 음모 혐의로 무기 노동교화용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북한 당국은 임 목사가 미주 지역 기독교 집회 중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민생을 우려하며 김정은 정권의 붕괴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한 발언을 최고 존엄 모독으로 여겨서 억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임 목사의 아내 임금영 씨는 지난 2월 교회에 보낸 공개 서한에서 북한의 영혼을 생각한다면 어느 누군가가 미랄이 돼야 하는데 그 사람이 임 목사란 생각에 또 한 번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어둠의 땅이지만 임 목사가 빛의 역할을 하도록 기도해달라며 담담한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뉴 뉴스 김영권입니다.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으로 꼽힌 북한의 고위급 인사들이 7차 노동당 대회를 통해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대거 선출됐습니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지난 10일 공개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명단에는 국제사회 제재 대상이 된 인물이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황병서 총정치국장을 비롯해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리용무 오극렬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철 대남담당 비서, 리만건 군수공업부장, 조춘용 제2경제위원장 등 최소 7명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미국과 한국 정부의 대북 제재 대상입니다.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6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관련 보도를 접했다고 확인하면서 미국은 지속적으로 북한 정권이 국제사회의 책임과 의무를 지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앞장서 제재 대상에 오른 만큼 북한이 도발 중단을 요구하는 국제사회 목소리에 부응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 언론 등은 이들 제재 대상 인물들이 중앙당위원회 위원 등에 포함된 데 대해 핵과 미사일 개발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주요 치적으로 부각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를 근거로 김 제1위원장이 당대회 개회사에서 첫 수소탄 시험과 지구 관측 위성 광명성 4호 발사에 대성공을 이룩해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서 빛냈다고 말한 사실에 주목하기도 했습니다. 미 해군 분석센터의 켄 고스 국제관계국장은 이날 VOA와의 통화에서 해당 인물들이 국제사회 제재와 상관없이 정권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When we talk about putting somebody on a sanctions list, it obviously inhibits their ability to generate.
제재의 목적이 정권 외부에서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 내 정치적인 활동에 제약이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 제재로 인해 업무 수행에 지장이 생길 경우 낮은 직급의 실무자를 활용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김영철 대남 담당 비서와 같은 인물이 중앙위원회 위원 명단에 포함된 것도 놀라운 일은 아니라고 고수국장은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최근 북한의 노동당 7차 대회를 평가하고 앞으로 김정은 체제를 전망하는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 포럼에서 지도체계와 엘리트의 변동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 박영자 북한연구실 부연구위원과의 인터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대담은 노시창 기자가 진행했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정은 체제의 공식 출범을 선언한 북한 노동당 제7차 대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이전에 김일성 체제나 김정일 체제와 비교할 때 이번 당대회를 통해서 드러난 김정은 체제에 어떤 특징이 있다고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예, 가장 큰 특징은 이 당 지도체계에서 예, 조선노동당은 이제 정책기구하고 통제기구의 이중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예, 정책기구는 주로 이제 이 김일성 시대에 예, 정책 결정, 의사결정 성격이 강했고 김정은 시대에는 통제기구, 즉 비서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 김정일 개인이 직접 그 통제를 강화하면서 조선노동당을 비서국 중심으로 운영했던 특징이 있는데 이 이번 당대에서는 이 기존의 정치국 중심의 의사결정 기능하고 지금 이 정무국으로 대체된 기존 비서국의 집행 기능을 동시에 제시했다는 이런 이 동시제기성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 중에서는 이 통제 기능을 여전히 강화하는 그래서 이 김정은 시대의 통제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그런 특징이 전반적으로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정무국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앞으로 정무국의 네. 위상과 역할은 그러면 어떨 것으로 전망을 하시는지요?
예, 지금 이 정무국은 이 기존 비서국이 재편된 건데요. 이 비서국은 기본적으로 이 정치국에서 의사결정을 한 것에 대한 집행기구, 집행에 대한 총괄 조직 지도 기구입니다.
네.
근데 이 정무국의 그 인물 배치로 보면은 이 정책 결정을 하는 정치국의 위원, 즉 이 김정은을 당 위원장으로 하고 이 최룡해를 비롯해서 이 같이 배치된 8인 모두가 이 정치국의 이 위원입니다. 그래서 호명 순서도 동일한데 이렇게 볼 때는 이 정치국을 갖고 있던 그 의사 결정 기능과 이 기존 비서국이 지금 정무국으로 개편된 거에 대한 집행 지도 기능이 동시에 정무국에서 가능한
네.
즉 이 정책 그 집행 기능에 정책 결정 기능까지 도모할 수 있는 게 이 지금 이 정무국 신설된 정무국의 특징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볼 때는 이 정무국은 이 그 조선노동당 위원장 이 김정은을 이 대표로 하는 체계로 봤을 때 예, 전체적으로 지금 정무국의 위상도 훨씬 높아지고 역할도 강화될 거로 보여집니다.
네. 박사님은 정치국 위원 확대와는 대조적으로 군사위원회는 축소된 것으로 평가를 하셨는데요.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네. 있을까요?
결정적으로는 당에 의한 군의 통제를 강화하겠다라는 그런 그 지도부의 의지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기존의 이 군사위원회에 있었던 그 작정 세력들이 많이 배제되고 주로 이 당의 군사 외교나 핵기술 이런 거를 주로 했던 그런 이제 그 군사 외교나 군사 기술 통들이 많이 배치되고 더욱이 여기에 이제 이 기존의 황정서뿐만 아니라 박봉주 내각총리 박봉주가 들어간 거는 이 핵기술의 고도화를 위해서 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어떤 인물로 내각총리 박봉주가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대북 경제 제재라는 요인이 들어가 있는데요.
네.
대북 경제 제재에서 그 허점 가장 큰 허점이 이 북한의 인민 생활, 즉 국민의 인민 생활과 관련된 거는 제재 대상이 아니다라는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내각에서 하는 대부분의 사업은 제재 인민 생활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 제재 대상에서 예외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핵 기술이나 아니면 군사 정책을 고도화할 때 이때 그 예산을 끌어오는데 이 군수 산업으로 안 될 경우 이 인민 생활이라는 미명하에 해외와의 거래나 아니면 내부의 그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내각을 중심으로 해서 인민 경제를 통해서 내각을 그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그런 통로로 지금 내각 총리 박봉주가 합류된 네. 것이 아닌가로 보여집니다.
네. 이번 당대회를 앞두고 또 하나 관심이 쏠린 대목은 이 세대 교체와 함께 예, 최룡해 등 이 빨치산 세력의 위상이 어떻게 될까였는데 이번 대회를 통해서 드러난 이들의 위상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전체적으로 이 김정은 정권이 빨치산 세력 없이 존재하기 어렵다라는 게 지금 이번에 확연히 드러났는데요.
네.
이 김양근 비서가 사망한 이후에 최룡해가 갑자기 혁명화 위에 되게 빠른 시일 내에 복귀한 것뿐만 아니라 이번에 이제 정치국, 그다음에 정무국, 그다음에 군사위원회 이런 3대 권력기관 모두에 만주 항일 빨치산 세력의 후예들, 즉 이 망경대 혁명학원 출신들이 대거 포진해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이 여전히 그 만주 항일 빨치산 세력들이 이 지속적으로 이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북한의 지배연합의 중심축이라는 게 확인된 거로 보여집니다.
네. 끝으로요. 김정은 체제는 그러면 이번 당대회를 통해서 권력 기반을 확실히 다졌다고 볼 수 있습니까?
네. 그게 이제 가장 그 초점인데요. 이 여러 예상과 다르게 실제 김정은의 개인 독재 권력은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김정은이 기간에 이 고위직 간부 숙청을 했다든가 아니면은 간부들을 이제 이 마치 이 자신의 아주 그 아주 노배한 간부들을 이 하루 아침에 뭐 이 자르고 다시 고위직으로 올리고 거기다가 대남 대외 이 가감한 그 예측 불가능한 도발 행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때 이제 이 중심에 2014년 이후에 특히 김정은의 개인적인 이 행보가 이 여기에 되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되는데. 그렇다면 이번 아예 고위직들의 이 소위 80대, 연령 80대들이 많이 물러났어야 되는데 그들이 여전히 중심 이 원로회처럼 정치국의 원로회처럼 이 원로들이 쭉 그 포진하고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이 김정은 개인 독재 권력은 생각보다 그렇게 공고화되지 않은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향후에 이 김정은이 이 소위 당중앙위원회에 포진해 있는 상대도 젊은 이 새로운 신임된 약 55%의 그 인재들을 어떻게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고위직으로 등용하는가 이것이 이제 향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박영자 박사였는데요. 노동당의 지도 체계와 엘리트의 변동과 관련된 분석 전해드렸습니다.
새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현대식 고급 아파트에 살면서 애완견을 기르는 사람들, 또 몸매 관리를 위해 운동을 하고 점심으로 값비싼 스테이크를 즐기는 사람들, 서양의 부자들 이야기 같습니다만 미국 워싱턴포스트가 최근 소개한 평양의 부자들 이야기입니다. 이 신문은 북한의 상위 1% 부유층은 평양에서 이런 호화 생활을 한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조은정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북한의 전반적인 경제 사정은 나쁘지만 수도 평양에는 잘 먹고 잘 사는 신흥 부유층이 있다고 미국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14일 평양발 기사에서 북한에는 상위 1%의 부자가 있으며 이들은 평해튼이라는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김정은 시대 들어 돈주들이 크게 성장했다며 이들이 벌어들인 돈이 사회 곳곳에 흘러들어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돈의 주인이라는 뜻의 돈주들은 정부 부처나 군부에서 공식직함을 가지고 해외에서 국영기업을 운영하거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한편 평면 TV와 아파트와 같이 가능한 모든 것을 거래하는 이들이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소개했습니다. 신문은 평양의 부유층이 자라와 H&M과 같은 외국 옷을 입고 몸매 관리를 위해 운동을 하며 거품 커피를 즐겨 마신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들 부유층이 즐겨 찾는 평양의 최고급 식당 상점의 가격이 외국 기준에서도 상당히 비싸다고 평가했습니다. 주체탑 근처 독일식 레스토랑에서는 쇠고기 구이 가격이 미화 $48, 려면 거리의 식당에서는 쇠고기 구이 1인분이 $50나 한다는 것입니다. 평양의 한 외국인은 김일성, 김정일 뵙지만 안 달고 있으면 그들은 남한 사람과 똑같다며 그들은 한 끼에 $11에서 $17 하는 식사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외에도 평양의 택시 회사가 대여섯 곳 영업 중이고 사람들이 애완견을 키우며 손전화를 사용하는 것이 여윳돈의 증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신문은 북한에서 가난은 더 이상 공평하게 나눠지지 않는다고 평가하며 평양의 자본주의가 확산되고 있다는 안드레이 랑코프 한국 국민대 교수의 말을 전했습니다. 노동당 7차 당대회 취재차 북한을 찾은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기자도 13일 평양 취재기를 공개했습니다. 이 기자도 평양에서 상업의 흔적을 찾을 수 있었다며 손전화가 보편화되고 길가에는 미화로 가격이 표시된 포장 음식이 팔리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인 안내인들은 외국인 기자들에게 기사에서 평양의 신흥 중산층을 언급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했지만 안내인들 스스로가 신흥 계층의 좋은 사례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 안내인들이 비싼 유럽산 시계를 차고 맞춤 정장을 입으며 양주와 담배를 즐겼다는 것입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도 16일 평양 취재기에서 평양 거리에는 20층에서 30층, 심지어 40층짜리 건물들이 들어서 있었고 중국의 비아티와 화타인은 물론 독일 폴크스바겐, 벤츠, 랜드로버 등 고급차가 눈에 띄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시민들 가운데 손전화를 소지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환구시보는 북한에서 사형경제가 싹트는 것을 볼 수 있었다며 평양의 상점에서 물건을 사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고 고급 상점에서 비싼 제품을 한꺼번에 사들이는 상류 소비 계층도 볼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환구시보는 이같이 소비 행태에서 수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북한에서 빈부격차가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주한미군 8군 사령관을 지냈던 버나드 샴포 전 사령관이 북한은 광신도 집단 같고 주민들보다 정권의 생존을 더 우선시하는 것이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김정은 제1위원장을 잔인한 인물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남부 조지아주에 있는 국립보병박물관이 지난 13일 한국 잊혀진 전쟁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미국 육군 보병의 심장부인 포트 베닝 기지에 위치한 박물관은 이날 6.25 참전용사 출신 찰스 클리블랜드 예비역 공군 중장과 벤 말콤 전 대령 등 노병들과 300여 명의 현역 군인들이 참석해 한국전쟁과 현 한반도 정세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버나드 샴포 전 주한미군 8군 사령관은 기조연설에서 한반도가 복잡한 상황에 있다며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3대 세습을 한 김정은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물관 측 보도자료와 지역 언론에 따르면 샴포 전 사령관은 김정은이 이성적이지만 매우 예측하기 힘들고 잔인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위협은 매우 실제적이며 김정은이 권력을 많이 장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4년 동안 8군 사령관을 지낸 뒤 지난 2월 예편한 샴포 전 사령관은 특히 북한의 체제를 광신도 집단에 비유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북한의 체제는 거의 광신도 집단과 같고 주민들은 매우 어린 나이부터 정권 수뇌부에 대해 외골수로 주입받으며 자란다는 겁니다. 샴포 전 사령관은 이런 배경 때문에 지도자는 신과 다르지 않으며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이 기독교의 삼위일체와 비슷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삼위일체는 기독교 교리의 핵심으로 성부, 성자, 성령이 인격적으로 별개면서도 본질은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샴포 전 사령관은 북한의 이런 광신적 숭배 교육 때문에 북한의 학교와 건물에선 거대한 동상들과 구호들을 어디에서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을 사랑하는 인격적인 신과 달리 북한은 정권의 생존이 주민보다 우선시되는 게 문제라고 샴포 전 사령관은 지적했습니다. 샴포 전 사령관은 북한 정권은 민생보다 정권의 생존에 대해 더 우려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주민들을 희생시키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샴포 전 사령관은 하지만 한국인들은 이런 북한 정권의 위협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미한 동맹이 왜 강력해야 하는지 그 중요성도 잘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미한 동맹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6.25 한국전쟁 중 소련제 미국 15기 늑대를 격추한 클리블랜드 전 예비역 공군 중장은 이날 연설에서 한국전쟁은 승리한 전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군은 공산군의 침략을 격퇴하란 유엔의 요청을 그대로 수행했으며 그 증거는 이날 행사가 열린 조지아주와 근처 알라바마주의 한국 자동차 공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클레블랜드 전 중장은 두 곳엔 한국의 현대와 기아가 세운 거대한 자동차 공장이 있다며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았다면 한국 공장들이 이곳에 있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해 청중의 박수 갈채를 받았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평양과학기술대학은 북한의 유일한 민간대학이자 남북한이 공동 설립한 학교인데요. 이 대학 교수들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기술 개발이 장기적으로 통일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양과학기술대학의 웨슬리 브루어 교수는 평양과기대를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필요한 중립적이고 적절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핵과 무기 개발이 아닌 선을 위한 기술 사용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브루어 교수는 17일 한국의 조선일보 주최로 서울에서 열린 2016 아시아 리더십 컨퍼런스에 참석해 새로운 지식은 변화의 힘을 제공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We're doing in North Korea not developing nuclear weapons, but developing what I call appropriate technology.
브루어 교수는 또 평양과기대를 통해 신재생에너지와 식량 안보, 태양광 패널 등 북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대북 제재와 개성공단 폐쇄 등으로 불안정성도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평양 아파트 단지를 보면 집집마다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 있다면서 이는 주민들이 북한 당국의 전력 공급을 의존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국토의 85%가 산악지대인 북한에서 토양 유실과 홍수, 가뭄 등으로 식량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면서 자연주의 농업 원리를 도입해 토양이 비옥해질 수 있도록 양계장과 오인실, 자연적 비료, 살충제 사용 등을 위한 연구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평양과기대 박찬모 명예총장은 재학생들의 세계화와 함께 이들이 북한과 서방 세계의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총장은 이를 위해 지난 2010년 10월 첫 입학생을 받은 후부터 국제회의를 주최하고 있으며 노벨상 수상자 등 다양한 연설자들을 초청해 학생들과의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세계화돼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평양과기대의 목표라면서 아울러 남북 교류가 활발해지면 궁극적으로 통일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총장은 평양과기대의 거의 모든 수업이 영어로 이루어지며 재학생 430명 가운데 여학생은 10명이고 외국인 교수와 직원 110여 명이 무보수로 봉사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평양과기대 내 의과 대학 설립을 준비 중인 강모세 교수는 현재 북한의 의료보건시설이 매우 열악하고 또 도움이 절실하다면서 최소한 여성과 어린이, 노약자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통일이 될 때까지 기다리기엔 의료시설 부족에 대한 대가가 너무 클 것이라며 평양과기대를 통해 학생들이 북한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제7차 당대회 취재를 다녀온 윌 리플리 미국 CNN 기자도 이 자리에 참석해 평양 주민 대부분이 북한 체제에 대해 자부심을 갖는 건 물론 체제가 올바르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평양 주민들은 외부 세계가 자신들의 체제를 존중해 주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독일 정부가 올해 대북 구호 사업에 176만 유로, 미화로 200만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인데요. 어디에 쓰이게 되는 걸까요?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일 외교부 대변인실은 12일 VOA에 올해 대북 구호 사업에 176만 유로, 미화 20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세계기아 원조에 미화 83만 달러, 카리타스 독일에 30만 달러, 세이브 더 칠드런에 85만 달러 등 총 198만 달러를 지원했던 것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독일 정부는 올해 대북 예산 가운데 28% 정도인 55만 유로, 미화 63만 달러를 독일의 구호단체인 세계기아원조에 북한 내 재난대비 사업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업은 재난에 취약한 지역에서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현지 관리를 교육하며 재난 방지책을 세우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또 황폐화된 산림 복구를 위해 경사지에 나무를 심고 농촌 지역에 관계 수로를 설치하며 우물을 파주고 농업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독일 정부는 또 미화 46만 달러를 국제구호단체 세이브 더 칠드런의 대북 재난 감소 사업에 배정했습니다. 자연재해에 미리 대비하고 대응 능력을 높여 피해를 줄이는 것이 이 사업의 주요 목표입니다. 아울러 북한 농촌 지역의 재난 대비 능력을 개선하기 위해 독일 적십자사에 20만 유로, 미화 23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자금은 독일 적십자사를 통해 국제 적십자사 IFRC에 전달돼 대북 재난 감소 사업에 쓰일 예정입니다. 독일 정부는 이 사업들이 오는 2018년까지 몇 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라며 이 가운데 일부는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사업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이 밖에 올해 카리타스 독일의 대북 사업에 미화 51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자금은 카리타스가 북한 결핵과 간염 환자, 요양원 노인을 지원하는 데 쓸 예정입니다. 20년 넘게 대북 사업을 벌이고 있는 카리타스 독일은 현재 북한 결핵과 간염 병원에 의료기구를 지원하고 의료진의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결핵과 간염 요양소 환자들에게 영양 보충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각종 채소와 버섯 등을 재배해 먹을 수 있도록 병원 인근에 태양열 온실을 지어주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독일 정부는 오는 2018년까지 진행되는 카리타스 독일의 대북 사업에 총 174만 유로, 미화 199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네, 매주 화제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 시간입니다. 북한에 2년 동안 억류됐다가 풀려난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 씨. 얼마 전 억류 당시를 회고하는 자서전을 출간하기도 했죠. 이후 처음으로 일반인들을 만나서 자신이 겪은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케네스 배 씨가 기억하는 북한, 어떤 모습일까요?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평양 냉면을 먹고 싶었는데 다음 날 평양의 고급 식당에서 만든 평양 냉면이 제공됐습니다. 이런 일은 수일간 반복됐습니다. 하루 10시간이 넘게 조사받는 방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서 있었지만 다리도 허리도 전혀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눈을 떴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것이란 내용이었는데 그날이 오바마 대통령의 특사인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장이 자신을 미국으로 데리고 가려고 북한으로 출발한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곳에 더 머물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미국인으로서 최장기간 억류됐다 풀려나 최근 Not Forgotten, 잊혀지지 않은 이란 제목의 비망록을 낸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 씨가 책 출간 후 처음으로 대중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케네스 배 씨는 이날 1시간 동안 북한에서 경험한 자신의 체험을 전했습니다. 2년간의 수용소 생활을 설명하기엔 짧은 시간이었지만 케네스 배 씨는 당시 힘겨운 시간을 신앙으로 이겨낸 기억을 떠올리며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케네스 배 씨의 강연을 듣는 청중석 곳곳에서는 흐느낌과 탄성이 새나왔습니다. 50여 명의 청중들은 이날 배 씨의 비망록에 담긴 내용을 주로 들었지만 일반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그의 신앙 간증을 들었다며 북한을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남다른 의미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메릴랜드에 거주하는 70세 흑인 여성 브렌다 노블 씨는 자신의 딸이 중국에서 선교를 하고 있다면서 케네스 배 씨의 이야기는 모두에게 희망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He mentioned the underground church. My daughter's been in and out of China. She almost got arrested while she was there.
케네스 배 씨나 자신의 딸 같은 기독교인들이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행동하기에 중국 내 수많은 숨어있는 탈북자들에게도 희망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날 청중은 대부분 기독교 신자들이었습니다. 자신을 암 환자라고 소개한 미국인 덕 챈틀리 씨는 케네스 베시의 체험담이 자신에게도 희망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챈틀리 씨는 베시가 노동수용소 생활 동안 알게 된 북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베시가 수용소에서 베시를 감시하던 사람들에게 느꼈던 남다른 마음과 기도, 그리고 위기의 상황에서 평화로운 마음을 가졌던 그의 경험이 자신에게도 와닿았다고 말했습니다.
That was so moving to me and it's encouraging to me because right now I'm getting ready to go through chemotherapy because I have let's
see. 베시의 경험이 자신에게 희망을 주는 것처럼 북한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베시가 겪은 기적 같은 체험들이 일어나기를 희망했습니다. 청중들은 케네스 베시가 당시 30kg씩이나 체중이 주는 등 건강이 나빴지만 그가 누군가와 늘 함께 있었다며 그 누군가가 바로 하나님인 걸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강연 내내 청중을 웃고 울게 만든 케네스 베시는 자신은 풀려났지만 북한에 억류돼 있는 사람들과 북한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케네스 베시는 이날 모인 청중을 위한 기도로 강연을 마쳤지만 청중은 한동안 자리를 뜨지 않고 베시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인 유학생 심주환 씨 역시 케네스 베시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계속 붙잡고 그리고 또한 그 처음에 많이 힘드셨는데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신 거를 그 감옥에서 많이 느낄 수 있으셨다고 그래가지고 그 되게 힘들지 않았던 그 부분, 그리고 또 놀라웠던 거는 그 먹고 싶은 음식들을 생각을 하셨다. 냉면, 평양냉면을 먹고 싶다고 그랬는데 정말 신기한 것, 절대 제수한테는 그런 거를 절대로 주지를 않는다고 들었거든요. 진짜 하나님의 기적인 것 같아요.
이번 모임은 지난 12일 워싱턴 인근의 한 가톨릭 교회에서 열렸는데요. 케네스 베시와 북한 선교를 하고 있는 베시의 친구인 존 리 목사가 마련한 것입니다.
With friends, you could tell more from the heart. And so I think what I heard was what I expected, more of a personal story.
존 리 목사는 베시가 할 수 없는 많은 얘기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오늘 들었던 내용처럼 베시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사람들이 듣기를 기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연을 마친 케네스 베시는 VOA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북한에서 배운 것이 있다며 북한에 대한 진심 어린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배운 것이 있다면 진심은 언제나 통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마음속에 북한이라는 사람들에 대한 그 생각을 바꿔주시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케네스 베시는 북한을 돕는 것이 이번 강연의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잊지 않았다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들을 잊지 말아야 되고 여기 계신 분들이 잊지 않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들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고요. 좀 더 많은 대화와 협력과 교제와 그리고 어떤 경우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이분들이 갖고 있는 재정이 있든 그것이 관심이든 여러 가지 통로 자기 봉사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분들을 돕고 함께하겠다는 그 마음을 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생각만이 아니고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누려야 될 권리가 있고 또 그들이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또한도 있고.
케네스 베시는 북한의 문제는 종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며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마저 없는 북한 주민들에게 사랑의 통로가 되달라고 말했습니다.
희망을 버리지 말라는 것과 또 그리고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생각하고 염려하고 함께한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고 그것을 위해서 수많은 교회와 또 단체들이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잊지 말기를 바란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케네스 베시는 이날 자신의 비망록의 한글 번역판 잊혀지지 않은 해 출판과 관련해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네, 끝으로 북한 날씨입니다. 북한 오늘 대부분 지역에서 맑은 하늘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도에서 17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31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봅니다. 평안남도 지역도 하루 종일 맑겠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 14도, 낮 최고 기온 29도, 안주 아침 기온 13도, 낮 최고 기온 27도가 예상됩니다. 양덕 아침 기온 8도, 낮에는 28도가 예상되고요. 수풍 아침 기온은 10도, 낮 기온은 30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중강, 강계, 희천 모두 아침 기온은 10도입니다. 낮 기온은 29도와 30도 사이를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낮 기온이 조금씩 올라가면서 이렇게 일교차가 20도 이상 벌어지는 지역이 많습니다. 각별히 건강에 신경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황해도도 오늘 맑은 하늘이군요. 해주 아침 기온이 13도, 낮 기온은 25도가 예상됩니다. 용현 아침 기온 10도, 낮 기온은 27도, 사리온은 아침 기온 14도, 낮에는 29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모두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함흥은 아침, 낮 모두 기온이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15도, 낮에는 32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풍산은 아직 아침에는 선선한 것 같습니다. 4도, 낮 기온은 24도가 예상됩니다. 장전 아침 기온 19도, 낮 기온은 29도, 삼지연은 아침 기온 7도, 낮 기온은 23도가 예상됩니다. 바다 날씨도 오늘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다만 서해 북부 해상에는 오후부터 구름이 조금씩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 안팎으로 비교적 잔잔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네, 5월 18일 수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에는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지금까지 박형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미얀마에 대한 경제 제재를 완화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17일 미얀마 국영은행과 기업 등 10곳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는 등 대미얀마 제재 내용을 수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미국인들은 기존 제재 대상 은행 기업 등과 거래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미얀마에 거주하는 미국인들 역시 미얀마 금융기관을 통한 금전 거래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재무부는 미얀마 군부와 연관된 기업은 새 제재 대상으로 추가했습니다. 애덤 수빈 재무부 테러 금융 정보 담당 차관 대행은 성명을 통해 미얀마는 지난 1년간 선거를 실시하고 평화롭게 민주화된 정부로 전환됐다면서 우리의 이번 조치는 미얀마 정치 상황과 경제 성장에 대한 강력한 지지 의사를 보여주는 한편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사람들에겐 그들의 행동을 바꾸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얀마는 지난해 11월 역사적인 총선거를 통해 5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민주적인 정권교체를 이뤘습니다. 이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의 대미얀마 정책도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라크에서 최소 4건의 폭탄 테러가 발생해 60여 명이 숨졌습니다. 이라크 당국에 따르면 17일 북부 바그다드의 알샤하브 지역의 한 시장에서 자살 폭탄 테러로 34명이 사망하고 최소 7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또 비슷한 시각 바그다드 남부 라시드 지역에서도 차량 폭탄 테러로 6명이 사망자와 22명이 부상자가 났고 사드르시에서도 같은 방식의 폭발이 일어나 19명이 숨지고 21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하비비아 지역 동북부에 위치한 한 음식점에서도 테러로 인해 9명이 사망했습니다. 현재까지 알샤하브 지역에서 일어난 폭탄 테러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인 ISIL이 자행했다고 밝혔지만 나머지 3건의 테러에 대해선 배후를 자처하는 세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이 리비아의 국제공인정부에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 등에 맞서 싸울 무기를 공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고위 관리들은 16일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 UN이 지원하는 리비아의 파예즈 알 사라지 정부에 UN 무기 금수 해제를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사라지 정부를 무장시키는 이번 계획은 정교한 균형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라지 리비아 총리는 유엔 안보리에 리비아 정부가 원하는 무기 목록을 곧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군이 아프리카 지역에 제2의 기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사령부의 마크 치들 대변인은 17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VOA와 만나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군은 아프리카 내 11개 후보지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지만 이들 후보지가 어딘지는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치들 대령은 나이지리아가 후보지는 아니라는 사실만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미군은 동아프리카 국가인 지부티에 기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소말리아와 카메룬에는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 정부에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16일 전화 통화를 통해 대만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왕이 부장은 케리 장관에게 미국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견지하고 중미 간 세계 공동 성명을 엄수하면서 대만 문제에 대한 적절한 처리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오는 20일 차이잉원 대만 총통 당선인의 취임을 계기로 미국이 대만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주목됩니다. 현재 차이잉원 당선인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중국의 지지 입장을 나타냈다고 중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중국 외무부는 압둘라 압둘라 아프간 최고 행정관이 16일 베이징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와 만난 뒤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리커창 총리는 이에 대해 중국 정부가 저가용 주택 건설과 농산물 수입 확대 등 아프가니스탄이 국가 통합 과정에 적극 지원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정상들이 회담을 갖고 나고르노 카라바크를 둘러싼 영토 분쟁 해소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양국은 16일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 미국과 러시아, 프랑스 외무장관의 중재로 회담을 가졌습니다. 앞서 지난달 나고르노 카라바크에서는 양측 간 심각한 무력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양측에서는 군인 75명이 숨지고 일부 민간인도 희생됐습니다. VOA 세계뉴스 함지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은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단파 7460, 11990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